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정부는 남수단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자국군을 철수하겠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엔이 케냐군 장성을 현지 평화 유지군 사령관 직위에서 해임한 것에 대한 대응 조처입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지난 7월 발생한 대규모 전투를 둘러싸고 시민 보호 등에 대응해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남수단 주둔 유엔군의 지휘를 맡은 온디에키 사령관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남수단의 수도 주바에서는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에서 민간인과 평화유지군 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민간인에 대한 성폭행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3일 북아프리카 리비아 근해에서 난민을 태운 배 두 척이 침몰하거나 뒤집어져 200여 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서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국제이민기구의 레너드 도일 대변인은 올해 들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은 사람이 4,2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올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정부패와 선거부정이 국가 통치력을 약화시킨다며 공산당 지도부의 사상을 더욱 고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시 주석의 논평과 함께 나흘 일정으로 열렸던 지난 6중전의 결과를 상세하게 실었습니다. 시 주석은 논평에서 일부 고위 관료들이 겉으로는 복종하면서도 실제로는 파벌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고 정치적 술수를 벌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등 일부 고위 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 사례를 언급하며 그들의 부정행위는 심각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도 노출시켰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지원 아래 아프간 특수부대가 작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민간인 30명이 숨졌다고 3일 아프간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나토군의 공습으로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군이 민가에 숨어있던 탈레반 반군에게 포위된 뒤 공중공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측은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투에서는 미군 2명도 사망했습니다. 나토는 미군이 우군을 보호하기 위해 쿤두지 지역에서 공습을 감행했고 민간인 희생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쿤두주주 정부의 마무두 데니쉬 대변인은 전투가 쿤두주시에서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 경찰이 2일 공산당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인터넷 유명 블로거를 체포했습니다. 블로거란 페이스북을 비롯한 인터넷 매체에 글과 영상 등을 올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경찰 성명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체포된 호바나이 씨는 인터넷에 베트남 사회주의 정부를 비판한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하이 씨의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 씨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과 블로그는 이날 밤부터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베트남 사회에서는 최근 경제 개혁과 개방 물결이 휩쓸고 있지만 집권 공산당은 강력한 언론 검열을 고수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일체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찰은 지난달에도 또 다른 블로거를 반국가 선전활동 혐의로 체포한 바 있었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외교부 장관이 3일 일본 교토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수치 장관은 교토대학 총장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수치 장관은 학생들에게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하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마치 쓰지 않은 근육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그러면서 장기간의 가택연금도 자신이 민주화에 추구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이루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수치 여사는 강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1월 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주요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한국해병대가 미군과 함께 북한 주민의 대거 유입 상황을 가정한 피난민 수용과 지원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괌 인근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 훈련을 진행합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이 B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무모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UN 총회 제3위원회가 오는 15일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고위 관리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와 평안도,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또 북부 산간에는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영상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군은 현재 야전 훈련인 2016 호국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군이 미군과 함께 북한 주민이 대거 남쪽으로 유입되는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해병대는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6일까지 한국 포항 일대에서 실시하는 2016 호국 합동 상륙 훈련에서 북한 피난민 수용과 지원 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훈련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난민 수용과 지원 활동을 한 경험이 있는 군인 등 130여 명의 미군 작전 전문 요원들도 참가했습니다. 또한 한국군 최초로 도입한 이동 천막형 의무 시설을 활용해 환자 분류부터 긴급 환자 응급 수술 등 환자 처리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 해군과 해병대는 북한 피난민 수용과 관리, 의료 지원 등 민군 작전을 위한 전담 부대를 최초로 편성해 운용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군비통제차장을 지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의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8.15 경축사하고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주민들에게 나무를 내려오라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내려올 경우 과연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대비가 돼 있느냐 하는 비판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한 대비를 실질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올해 호국 합동상륙훈련에선 또 갑판 운반선이 처음으로 운용됐습니다. 갑판 운반선은 17,700톤 규모의 장비와 물자를 실을 수 있어 상륙 돌격 장갑차와 상륙 기동 헬기 등을 동시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습니다. 또 항만시설이 파괴되거나 접안이 어려운 해안에 공기 부양정이나 도하 지원 선박을 활용해 전차와 자주포 등의 장비들을 대량으로 투입시켜 상륙군에 대한 빠른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3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이번 연습에서는 우리의 발전된 선박 기술로 건조한 민간 자산을 군사작전에 적용함으로써 한국형 단독 상륙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한국해병대는 이번 훈련에 2,600여 명의 병력과 상륙 돌격 장갑차 36대를 비롯해 K-55 자주포, K-1 전차 등 300여 대의 장비, 그리고 한국해군의 신형 상륙함 천왕봉함과 세척의 상륙함 함정 20여 척 등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 육군은 최신의 K2 흑표 전차를 투입한 적의 진지를 점령하는 공중과 지상 합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은 K2 전차와 K21 장갑차, 그리고 항공기가 가상의 북한군이 설치한 반탄크 지탱점을 돌파하는 연습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K2 흑표 전차 20대를 포함해 궤도 차량 70여 대가 투입됐으며 육군 항공기도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K2 흑표 전차가 실전 배치된 이후 대대급 공중과 지상 합동 훈련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국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국과 일본도 괌 인근에서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출동한 대규모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훈련도 곧 진행됩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태평양 사령부는 이를 미국과 일본이 17차 킨스월드 합동 군사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리한 칼이라는 의미의 이 훈련은 11일까지 미국령 괌과 오키나와 등지에서 실시됩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이번 훈련에 미군 병력 1만 1,000명과 일본 자위대 병력 2만 6,000명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령부는 특히 이번 훈련의 핵심으로 영공과 해상작전, 점증하는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통합 대공미사일 방어, 그리고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군 기관지인 성조진은 이를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 프로그램 위협에 대응한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이 집중적으로 실시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 병력 외에 군용기 260대, 이지스함 등 전함 20척이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일 미군 사령부는 특히 1986년부터 시작된 이 훈련에서 사상 처음으로 상륙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영유권 분쟁 지역의 도서 방어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일본은 해병대 역할을 하는 수륙 기동단의 병력과 무기들을 계속 증강해 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 방어를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 새 안보법을 가정해 사실상 첫 훈련이 실시된다고 전했습니다. 성조진은 이번 훈련에 양측의 육해 공군과 해병대가 모두 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제임스 셔프 선임연구원은 인터넷 사회연결망인 트위터에 이번 훈련에 일본의 항공자위대가 사실상 처음 참가한다며 두 나라 간의 진정한 합동 군사훈련이 열린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에 따라 일본과 군사교류와 공동 무기 개발, 합동 훈련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연내 개최 여부가 주목되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대해서 관련 준비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어제 기자설명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3국 정상회의 연내 개최와 관련한 일본 측 제안에 수용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중국 측도 공감대를 갖고 일정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는 일본이 의장국으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일본을 방문하면 취임 이후에 첫 일본 방문이 됩니다.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지난 3월 2270호 채택돼 걸렸던 57일에 임박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불법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에 보내면서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11월 의장국을 맡은 세네갈의 포데세크 대사는 1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새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Drafting and negotiating a draft resolution on what further measures to take concerning North Korea's nuclear test. So we're still working on it.
세크 대사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 어떤 추가 조치를 초안에 담을지 협상을 하는 단계라면서 구체적인 시점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안보리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난 9월 9일 당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대북 제재 결의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55일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제재 결의 2270호 채택에 걸린 57일의 이틀을 남겨두고 있어 역대 가장 긴 시간이 걸린 당시의 기록을 깰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안보리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까지 미국과 중국은 협상 단계로 결의안 초안을 나머지 13개 안보리 이사국들에 배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2270호 당시 안보리 이사국들의 결의안 초안을 회람한 시점은 핵실험 50일째를 맞은 2월 25일이었고 이후 약 일주일 뒤에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일 중국 측과 조만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미중 양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매우 좋은 협력을 하고 있고 진전을 이룬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고위 소식통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채택 시점은 빨라야 다음 주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는 지난달 서한을 통해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 채택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엔이 2일 공개한 북한 측 서한에 따르면 북한 대표부는 지금까지 안보리가 채택한 모든 대북 제재 결의는 유엔 헌장과 다른 국제법을 잠식한 미국의 독단에 의해 만들어진 불법 범죄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 북한 이외 다른 나라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는 문제 삼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서한은 언론 성명 형식으로 지난달 21일 작성됐으며 안보리와 유엔 총회의 공식 문건으로 접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 관계자는 BOA에 북한의 반복된 주장을 담은 서한에 일일이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면서 유엔 총회 1위원회 등에서 발언권을 얻어 북한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탈퇴가 국제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 NPT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핵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과 파키스탄, 인도 등은 NPT 자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네, 매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보기입니다. 미국에서는 곧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인선이 정비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이 핵개발 완성을 위한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출범하기 전까지 최대한 핵전력을 완성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내년 미국 차기 행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판이 짜이기 전에 서둘러 핵과 미사일 역량을 최대한 향상시켜 차기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려 할 것이라며 향후 1년가량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탄도미사일을 잇따라 발사하고 기존의 핵실험 주기를 깨고 8개월 만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한 것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전에 서둘러 핵과 미사일 역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가에서는 이에 따라 북한이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인선이 정비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추가 도발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의 이제 선거가 끝난 지난 11월부터 정부가 실제 들어서고 그다음에 그 대북 정책이 정해되면서 인선이 되는 시기까지가 북한으로서는 어떤 메시지를 신정부에 알려주고 자신의 몸값을 올리고 동결 수준을 올리는 가장 적기이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휴전 기간에 전쟁 준비하고 총알 다 무기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북한은 과거에도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도발을 해왔습니다. 1993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취임한 뒤 핵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했고 2009년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2차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 2기 행정부를 출범시킨 직후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 전문가들의 관측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탄두를 탑재해 한국과 일본의 미군기지 등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됩니다. 경남대 국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입니다.
미국 본토는 아니지만 이 영내,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충분히 어떤 현실화할 만큼 그러니까 실제 배치해서 핵 위협을 가할 만큼의 기술적 진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북한이 지금 하나 못한 게 뭐냐면 미국 본토까지 지나간 ICBM급의 핵을 얻는 건 아직까지 완성치 못했다는 거거든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ICBM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미국과 핵 군축 협상을 벌이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핵 동결을 대가로 외교 경제적인 실익을 극대화함으로써 체제 보장과 미국 한국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 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한국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박창건 박사입니다.
기존에는 핵능력을 비밀리에 은밀하게 개발했다면 김정은은 이제 그런 상황은 포기하고 핵을 갖겠다. 자기 고도화시키고 그걸 기정사실화시켜갖고 이제 그런 위치로부터 핵 무기를 보유했다는 그런 정권의 위치로부터 대화라든지 협상이라든지 그 딜을 하겠다 이런 것이죠.
북한은 지난달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미국과의 비공식 접촉에서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고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함으로써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그러나 북한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획기적으로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대선 정국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정책 이슈로 부각되면서 차기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단호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 회장으로 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여 오바마 행정부보다 강경한 대북 정책을 취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한동대 박원근 교수입니다.
힐러리 클린턴의 대북 정책은 지금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특히 힐러리 클린턴이 강조하는 것은 이란식 해법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낸다라는 것인데 그 방향으로 아마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일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군사적인 옵션 선제 타격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원칙론 차원에서 미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압박대 북한의 도발이라는 긴장 국면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통일전략연구실장입니다.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자원, 압박할 수 있는 수단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미국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내년 말까지는 북한이 앞으로도 최소한 한두 차례 더 핵실험을 강행하고 장거리 로켓도 더 한두 차례 더 발사하면서 이제 ICBM 개발 능력까지 과시하고 그런 과정에서 뭐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한반도 정세는 더욱더 위태로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차기 행정부에서 미북 대화가 시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클린턴 후보의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대북 지원이 계속되고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가 진행될 경우 미북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트럼프 후보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핵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교수는 미국은 미중 관계와 한반도의 위기 관리가 우선이라는 판단이 들 경우 북한과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대북 제재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제재 국면 이후에 전개될 협상 국면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면서 북핵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 최대치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죠. 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으로 비핵화를 고수했던 미국 정부 입장에 핵 동결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더욱 부각된 핵 동결 협상론과 그 이행 가능성을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종의 유화 신호로 들릴 수 있는 동결과 평화 표현은 모두 미 최고위 외교 당국장인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서 나왔습니다.
The immediate need is for them to freeze where they are, to agree to freeze.
지난 9월 18일 북한이 즉각 취해야 할 조치로 핵 동결을 언급한 데 이어 지난달 19일엔 북한의 새 평화 방안과 외교 정상화라는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모두 동맹국들과의 단호한 대북 공조를 다짐하는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미국의 적극적 대북 협상 의지를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국자의 한두 마디 말로 대북 기조를 판가름해서는 안 된다는 미 조야의 진단이 뒤따랐지만 이번엔 정보당국 고위 관리가 북한 비핵화를 아예 가망 없는 목표로 단언해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I think the notion of getting the North Koreans to denuclearize is probably a lost cause.
북한은 핵무기를 생존을 위한 티켓으로 여긴다는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 그나마 바랄 수 있는 최대치는 북핵 능력의 제한일 것이라고 말해 어디까지 미국의 의중을 담은 것인지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에 의해 대북 협상 재개 조건으로 언급된 동결이 기존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서 한 발 물러난 차선책 아니냐는 의구심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기됐습니다. 앞서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의 북핵 능력 제한 발언이 공교롭게도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북한 외교당국자들을 만나고 전날 돌아온 리언 시걸 미국 사회과학원 동북아안보협력 프로젝트 국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말레이시아 회동을 기획하는 데 깊이 관여한 미국의 한 소식통은 VOA에 비핵화는 결국 절차에 관한 것이라며 이번 회동에서 동결 등 단계적 비핵화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회동에 참석한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 대표는 9.19 공동성명을 정상적 관계 수립 절차를 담은 포괄적 합의로 평가해 북한 관리들에게 일종의 외교 정상화 방안을 반대급부로 제시했을 것이란 추정도 나왔습니다. 게다가 미국 측 참석자들은 이번 접촉 결과를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새 행정부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해 핵 동결을 위한 협상이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옵션으로 부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동결을 각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미 고위 당국자의 동결 발언을 정책 변화로 해석해선 안 된다며 미국은 늘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 과정으로 보고 동결을 그 중간 과정으로 인식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It would be an interim measure on the path to a nuclear weapons-free Korean peninsula.
동결을 장기 목표인 비핵화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절차로 내세우려는 미국의 협상 전략으로 이해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 같은 핵 동결 협상론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야심과 맞물려 자칫 일종의 군축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성을 지적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I believe a freeze is a mirage. It would be fine if the North Koreans demonstrate that they were willing to negotiate genuinely.
데이비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 과장은 북핵 동결 개념을 신기루에 비유하며 북한이 그런 협상에 관심을 보인다 해도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피로감을 누적시켜 결국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도록 만들려는 전술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요구할 막대한 동결 대가에 대한 정치적 뒷받침 역시 얻지 못한 채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미국이 언젠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만 안겨주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핵과학 전문가들은 동결 여부를 검증할 기술적 수단이 없다는 한계를 중대한 결함으로 꼽습니다.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 소장입니다.
We have to be careful what a freeze is. A freeze is no longer stopping activities of Yang Beyond.
북한이 이미 제2의 원심물리기 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여 이제는 단순히 영변 핵시설 중단을 동결로 간주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랄프 코서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 포럼 소장은 이런 이유 때문에 동결이 북한의 핵물질 농축 프로그램 중단 대신 실험 유예만을 의미하게 됐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So I think the best that we could hope for from them in a freeze would be to stop the tests.
하지만 이런 우려는 어디까지나 두 나라가 동결 협상 쪽으로 의견을 좁히는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북한은 핵 역량 제한과 관련한 어떤 협상에도 응할 의사가 없음을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앞서 북한의 한 고위 외교 당국자는 지난 4월 VOA에 핵 개발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다고 밝혀 기존의 선평화협정 후 비핵화 조건마저 폐기한 게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습니다.
우리 병진교서는 세계 비핵화될 때까지 하루도 멈춤 없이 계속 전신한다 이겁니다.
중국이 제안했던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방안도 북한 당국의 입장과 다르며 전 세계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하지 말라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보다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시되어 하며 비핵화는 북한에 가해지는 위협이 사라진 뒤 평양의 결심에 달린 문제라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 관리는 또 9.19 공동성명 역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게 북한 당국의 입장이라며 비핵화 목표를 담은 9.19 공동성명은 이미 지나간 합의라고 일축했습니다. 핵 동결과 지원을 맞교환했던 2.29 합의의 실패를 겪은 지 채 5년도 안 되는 시점에서 미국 정부가 또다시
동결 카드에 손을 뻗을지 이제 그 고민도 차기 행정부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오는 15일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유엔 주재 유럽연합 대표부가 지난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고 올해도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달 31일 일본과 공동으로 제3위원회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기 위해 전용한 자원들이 인도주의 상황과 인권 상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들이 해외에 파견돼 강제노동에 해당하는 여건 아래 착취당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밖에 올해 결의안에는 지난 2014년과 15년에 이어 3년 연속 유엔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 등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동서냉전 시대 폴란드 공산주의 체제 전환의 주역이자 민주화의 상징인 인물이죠.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이 국제학술포럼 참석차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모한 국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는데요. 서울지국의 김환용 기자가 바웬사 전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폴란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린 기폭제였죠. 바웬사 전 대통령님이 주도했던 1980년대 자유연대노조가 만들어진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Żyliśmy w komunie, zniewoleni przez Sowietów i kombinowaliśmy, jak to się wyrwać im.
우리는 공산 정권에 취해 살면서 공산주의를 벗어나는 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산주의에서 벗어나는데 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자유연대노조를 만들어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주위에선 공산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전쟁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는 전쟁을 원치 않았습니다. 전쟁 없이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연대 노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승리를 확신하셨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승리의 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Otóż byliśmy na to przygotowani psychicznie.
당시 폴란드 공산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탄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공산주의를 위해선 결코 일할 수 없다는 신념 말이죠. 단지 문제는 언제 어떻게 움직이느냐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전쟁은 할 수 없었습니다. 평화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했고 결국 우린 해냈습니다. 만일 승리에 대해 조금이나마 망설임이 있었다면 성공을 못했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며 현대사회에 유례없는 3대 세습 정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핵 개발로 국제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 정권의 행동에 대한 바웬사 전 대통령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Tak, dziś postępują jak samobójcy.
현재 북한의 행위는 자살 행위입니다. 그들이 지금과 같은 행동을 지속한다면 패배할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된다는 것은 북한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21세기를 살면서 한 사람에 의해 핵 위협이 가능해지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서로에게 알려야 합니다. 전 세계는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원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통일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께서 한반도 통일의 중요성을 언급하셨는데요. 왜 통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Zjednoczenie musi nastąpić. Nie ma wyboru. Bo taki jest rozwój świata i takie są wyższe.
통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21세기에 주어진 임무입니다. 통일 반대 세력은 혹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과거라면 분단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유럽을 보십시오. 두 차례의 세계전쟁과 여러 혁명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국경을 허물고 하나로 통합돼 잘 살고 있습니다. 21세기는 국경이 각 나라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시대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한국은 물론 중국 등 다른 국가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들도 한반도 통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 민주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북한에서도 반체제 지도자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화는 세분화시켜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헌법 등 법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하는 역량과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인식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합니다. 북한의 경우에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 주민들은 현재 너무 가난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이 몸으로 싸워 쟁취한 자유가 지금의 북한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세계가 북한 주민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북한에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유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공산국가들 중 잘 사는 나라가 있었습니까? 성공 사례도 없는데 이를 우기는 주장은 불필요합니다. 자본주의는 불만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성공했습니다. 자유와 부를 주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촉구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현재 국가 운영 반영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전략적 아이디어들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왜 국민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다른 국가들을 위험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무기 살 돈으로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어차피 이길 수 없는 전쟁은 그만두라는 겁니다. 전쟁은 지금 무기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우린 이미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외부 세계가 김 위원장의 변화를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김 위원장 스스로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은 아직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면 세계의 각국이 김 위원장을 찾아가 문을 열도록 계속 두드릴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서 다른 수상자들과 연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메시지를 발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유는 세계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은 한반도 평화 메시지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부르십시오.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는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의무입니다. 한국 정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웬사 전 대통령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을 방문 중인 레흐 바웬사 전 폴란드 대통령을 서울지국의 김한용 기자가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대규모 회의가 이달 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 주최로 열립니다. 미국 전현직 관리들과 연방 상원의원 또 탈북자들이 참석할 예정인데요. 북한 인권과 안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센터 산하기관인 부시연구소가 오는 29일 어둠 속의 빛 북한 자유포럼 행사를 개최합니다. 부시센터의 애슐리 맥콘키 국장은 2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포럼에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와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 백악관 국가안보의 아시아 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좌, 코리 가드너 상원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 그리고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셉 김씨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럼에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과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 특히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됩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탈북자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시 연구소는 독자에 살고 있는 2,40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광범위한 인권 침해 대상이 되고 있고 집회 결사와 종교, 표현의 자유 같은 근본적인 권리를 거부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북한인권법에 서명해 발효시키고 백악관에서 탈북자들을 면담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부시 센터를 통해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인터뷰 동영상 제작과 탈북자 초청 인권 토론회 개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 어둠 속의 빛 발표 등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밀란 라이치약 주한 슬로바키아 대사는 북한에는 변화의 동력이 없어서 사회정치적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은 보육기 안에서 고립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라이치약 대사는 어제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비세그라드 그룹의 사회정치적 전환의 교훈과 한반도의 의미를 주제로 열린 연수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이치약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매우 잔혹하고 그들을 무시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주민을 세뇌함으로써 북한 사회에서는 선전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비세그라드 그룹은 중동부 유럽에 있는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 4개국의 협의체며 라이치약 대사는 한국과 북한 주재 대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산 곡물 수입을 크게 늘렸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쌀 수입액으로는 가장 많은 규모인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9월 중국산 곡물을 대량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9월에 수입한 중국산 곡물은 총 18,477톤으로 미화 1,084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달 수입량보다 2.7배 증가한 규모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6배 이상 증가한 겁니다. 특히 북한이 올 1월부터 8월까지 수입한 총 곡물 수입량보다도 450톤 많습니다. 수입한 곡물은 옥수수와 쌀, 밀가루, 전분, 두류 등으로 옥수수와 잡곡을 제외한 나머지 곡물 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9월 밀가루 수입은 전달보다 15배, 전분은 2배 이상 증가했고 두류는 전달에는 전혀 수입하지 않았지만 9월에는 412톤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쌀의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총 수입량 14,000톤보다도 많은 16,000톤을 9월 한 달간 수입했습니다. 미화로는 990만 달러 상당입니다. 이는 지난 2012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월간 중국산 쌀 수입액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김정은 체제 이후 중국산 쌀을 500만 달러어치 이상 수입한 달은 흔치 않았고 지난해의 경우 283만 달러어치가 최고였습니다. 이는 앞서 북한 당국이 올해 중국산 곡물 수입을 대폭 줄여왔던 것과는 대조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은 총 18,000여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권태진 원장은 9월이 전년도에 생산한 쌀 재고가 거의 바닥을 드러낼 시점이기 때문에 가격 안정 차원에서 취한 조치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금 이제 쌀 그 수확을 앞둔 그 직전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 재고가 가장 바닥일 때입니다. 이때가 9월 달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이런저런 그 형식을 통해서 이제 뭐 쌀 수급을 맞추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은 뭐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했다.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뭐 보는 게 맞겠습니다.
한편 북한이 9월 한 달간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비료는 772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총 비료량은 15만 7천여 톤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러시아 고위 관리가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1일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러시아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회견에서 특히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상호 경제협력 방안의 하나로 지난해 말 전력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 국영수력발전회사의 극동지역 자회사인 라오 극동에너지가 러시아 국경에 인접한 북한 라선 무역경제지대에 전력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해왔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따르면 지난해 이미 이 사업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기를 북한에 공급하는 계획도 밝힌 바 있었습니다. 풍력발전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 전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또 장기적으로 북한을 통과해 한국까지 이르는 전력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에 따르면 올 들어 북한의 잇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로 강력한 대북 제재가 발동되면서 해당 사업의 추진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북한에서 북러협력 실무그룹이 발전 분야 사업을 논의하는 등 해당 계획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갈루슈카 장관은 전력 공급 같은 대북 경제협력 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연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몇 년 새 교통, 물류, 농업, 노동, 전력 생산 등 다양한 부분에서 북한과 협력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라진 하산 사업으로 대표되는 물류 사업 분야의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됐습니다. 라진 하산 사업은 화물을 철도로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라진항으로 운송한 뒤 이를 다시 선박으로 한국에 보내는 삼각 협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3차 시범 운송까지 진행된 뒤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면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은 라진 하산 사업의 재개를 한국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루슈카 장관은 지난 9월 브라디보스톡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서 특히 북한을 거쳐 한국에 전력을 공급하는 송전망 연결 사업을 계속 추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러시아의 실무 조직이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갈루슈카 장관은 전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11월 8일 미국이 새 지도자를 선출합니다. 기성 정치인에 대한 도전과 변화, 도널드 트럼프.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안정을 추구하는 노련한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
So let's be stronger together, my fellow Americans. Let's look to the future with courage.
2016 미국의 선택. 11월 8일과 9일 이틀간 방송되는 대선 특집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끝으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또 북부 산간은 오전까지 눈 또는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 기온은 3도에서 영상 17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안주와 양덕, 구성, 희천에는 오후에 비가 내리고 중광과 강계는 오전 한때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아침 기온은 7도, 낮 기온 16도, 양덕 아침에는 2도, 낮 기온 15도고요. 중강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6도가 예상됩니다. 강계 아침 기온 0도, 낮 기온은 10도가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고 구름이 많습니다. 신계 지역에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아침 기온은 8도, 낮 기온 16도, 용현 아침에는 6도, 낮 기온 17도, 신계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6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장진과 장전 지역에는 저녁에 비나 눈이 내리고 해산과 웅지, 삼지연은 오전 한때 눈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아침에는 4도, 낮에는 14도, 장진 아침에는 영하 2도, 낮 기온은 6도, 풍산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은 10도입니다. 삼지연은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3도가 예상됩니다. 동해 북부 해상 오후에 비나 눈이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 사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11월 14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마감 뉴스입니다. 아프리카 케냐 정부는 남수단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하는 자국군을 철수하겠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엔이 케냐군 장성을 현지 평화 유지군 사령관 직위에서 해임한 것에 대한 대응 조처입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 지난 7월에 발생한 대규모 전투를 둘러싸고 시민 보호 등에 대응해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남수단 주둔 유엔군의 지휘를 맡은 온디에키 사령관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남수단 수도 주바에서는 지난 7월 정부군과 반군 간 전투에서 민간인과 유엔 평화유지군 3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민간인에 대한 성폭행도 보고된 바 있었습니다. 한편 케냐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그동안 케냐가 현지에서 달성한 역할이 완전하게 무시됐다면서 남수단에 있는 케냐군을 철수하고 앞으로의 평화협의에도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중앙은행은 3일 환율 자유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날 결정이 외환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조처가 외환 암시장을 근절하고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MF는 이집트의 환율 제도 개선을 전제로 120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날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가 48%가량 떨어졌습니다. 이집트 중앙은행은 이와 함께 기준금리도 3%포인트 인상했습니다. 미얀마의 실질적인 지도자인 아웅산 수치 외교부 장관이 3일 일본 교토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수치 장관은 지난 1980년대 이곳에서 잠시 연구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열린 행사에서 수치 장관은 교토대학 총장으로부터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수치 장관은 학생들에게 연설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마치 쓰지 않는 근육같이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장관은 그러면서 장기간의 가택연금도 자신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추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이루려면 희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에서 나토의 지원 아래 아프간 특수부대가 작전을 벌이던 과정에서 민간인 30명이 숨졌다고 3일 아프간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나토군의 공습으로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아프간군이 민가에 숨어있는 탈레반 반군에게 포위된 뒤 공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측은 이 전투에서 미군 2명도 전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토는 미군이 우군을 보호하기 위해 쿤두즈 지역에서 공습을 감행했고 민간인 희생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아프간 쿤두즈주 정부의 마무드 데니시 대변인은 전투가 쿤두즈시에서 5km 떨어진 곳에서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사건 직후 현지 주민들이 쿤두즈시로 와 강력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부정부패와 선거 부정이 국가 통치력을 약화시킨다며 공산당 지도부의 사상을 더욱 고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일 시 주석의 이런 논평과 함께 나흘 일정으로 열렸던 지난 6중전회 결과를 상세하게 실었습니다. 시 주석은 이 논평에서 일부 고위관료들이 겉으로는 복종하면서도 실제로는 파벌을 만들어 이득을 취하고 정치적 술수를 부려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저우융캉 정 정치국 상무위원 등 일부 고위관료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을 언급하며 그들의 부정행위는 심각한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문제도 노출시켰다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시 주석 집권 이래 중국 공산당은 부정부패 척결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3일 북아프리카 리비아 근해에서 난민을 태운 배 두 척이 침몰하거나 뒤집어져 2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유엔 난민국기구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람페두사 섬으로 이송됐다고 말했습니다. 희생자들은 대부분 서아프리카 출신입니다. 국제이민기구의 레너드 도일 대변인은 올해 들어 지중해를 건너다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4,200명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엔은 올해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약 33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들이 대서양을 건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마감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